12장 1절에서 16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예,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죠. 이 민수기를 요약하는 한 단어를 찾자면 어떤 단어일까요? 민수기를 요약하는 단어? 방황이라고 할 수 있죠. wonder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여 방황해야 했고요.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2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민수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얼마 동안 방황했죠? 전체로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방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방황이 시작된 그 시작점에 있는 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어서 결국에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었어요. 다 작은 죄에서 그리고 적은 무리에서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자라가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죄악에 빠져서 그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까지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떡 덩어리에 퍼져가는데 그 죄를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빵덩어리에 퍼져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가요. 그런데 그들의 죄의 시작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무엇에 관한 것이었죠?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에 관한 거였어요.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불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자. 그 마음으로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교제를 나누자.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까지 가요.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렸고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11장의 말씀을 보면 만나에 대한 불평과 고기를 향한 탐욕이 생겨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다 죽었죠.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는데도 그 만나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돼버려요. 만나가 지겹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고기를 향한 탐욕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버리는 죄악까지 자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고기를 시컷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기를 주셨으면 그때는 돌이켰을까요? 아니에요. 탐욕과 정욕은 끝이 없이 자라갑니다. 그들은 탐욕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회복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탐욕이 끝이 없이 자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고기를 주셨는데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고기가 이 사이에 껴있을 동안에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사건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가나안 땅까지 잘 가보자 하고 광야의 여정을 갔을까요? 민수기는 끊임없는 죄악을 보여줘요. 그렇게 안 갔어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 뭘 줘도 불평과 원망이에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부르신 그 인도자들에게서 그것도 모세의 가족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서 그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러나 그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였고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었죠. 그런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불평과 원망의 죄악이 이제는 누구에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에게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인도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죄는 정말 온 백성에게 퍼져갈 거예요.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자라가지 못하도록 바로 다뤄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며 모세와 하나님까지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것이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빨리 다뤄주시기까지. 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왜 그리 큰 문제가 되었을까? 왜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을 고소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쿠시라 그러죠. 구수 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구수 여인이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제 여러분, 모세의 본처가 십보라였죠. 모세가 이제 도망쳐서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그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딸이 바로 십보라였죠. 그래서 원래 구수인은 보통 구수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함, 가나안 족속인데 함에게서 나온 후손으로 보고 아프리카 쪽에 흩어져 살던 피부색이 검은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주로 에디오피아인을 구수인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3장에 가면 구수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여져요. 구수 민족은 미디안 족속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쿠시한, 여기서는 구스 민족들의 이제 산, 뭐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래서 구스를 미디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처백에서 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구수인들로 불리었고요. 그들이 살던 지역을 구산으로 불리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모세가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견해가 더 많은데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 여인을 맞아서 혼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두 번째 여인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모세가 본처 십보라가 살아있는데도 다른 여인을 첩으로 맞은 것으로 보기도 해요. 어떤 주석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견해는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재혼을 통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견해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이 세 사람을 부르죠. 모세와 아론과 또 미리암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뤄주실 때 모세의 죄를 다뤄주시는 건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한 것을 다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다뤄주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모세를 꾸짖으시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인과 혼인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로써 하나님은 장차 새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가면 생각나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로 여겨졌던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었죠? 바로 창녀들이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죠.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비방했던,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신다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였는지보다는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연결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모세까지 대적하여 모세를 세우신, 모세에게 이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까지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을 시기하여 대적하고 죽였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악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오고 끝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숨겨진 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죄를 다뤄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죄가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했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죄가 있었죠. 뭐였죠? 한마디로 하면 jealousy,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질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주신 인도자들 사이에, 그 다음에 유대 땅의 그 인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죄를 다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시기의 죄가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1절에서는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뜻에 따라 모세의 죄를 다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의 실제 마음이 드러나요.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려 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교만하여져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들로 여기고 있었고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하며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모세의 자리에 자기도 앉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죄였을까?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시기하여 하나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했던 사단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고 사단의 교만이 가득하여져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의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다뤄주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Numbers chapter 12 verse 6 through 8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구약에서 예언약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이상 중에 꿈을 통해 말씀을 주었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내가 말하였고 내 영광을 보게 하였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약의 오로지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더라. 그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인도자들의 죄 때문에. 단순히 구름기둥이 이동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름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God's presence. Glory cloud was God's presence. 그 영광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인도자들을 향해 얼굴빛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그 임재에서 떠나시고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낯을 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 뒷부분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문둥병이 온몸에 돋아 눈과 같이 되었다. 즉 부정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간구했죠.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Numbers 12, verse 11 and 12.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 미람의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살이 막 썩어들어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찾아가. 내 주여 라고 부르며 간청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고 모세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다시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My Lord. 출애굽기 4장 16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부르실 때 아론을 함께 세우시며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즉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아론이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그래도 아니 아버지한테 침을 뱉은 자도 7일 동안은 좀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암도 일주일 동안은 진 밖에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중보와 간구로 미리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을 얻은 것은 단순히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장에 나온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이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을 원치 않는 죄악이었어요. 우린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왕 섬기자.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나라 버리는 죄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천국 버리는 죄악, 복음에서 떠나는 죄였다는 거죠. 단순히 먹을 거에 대한 죄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나라를 버리는 겁니다. 에서처럼 죽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는 죄였고요. 지금으로 하면 이 세상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을 버리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부한 것도요. 장차 하늘에서 주실 참떡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탐욕이 아니었고요.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 참 구원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버리는 죄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모든 죄악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작은 불평 한마디 한 것 같고 작은 불만 얘기한 것 같고 원망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죄로 자라가고 어디에서 종착점이 있느냐.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겉으로는 단순한 욕심처럼 보이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나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세상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죄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으로 거기 매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과 모세를 비방한 죄는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오로지 중보자를 거부하는 죄였습니다. 이거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세우셨다는 거죠. 모세였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참 언약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로지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세워진 자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그분을 가르치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참 선지자 하나를 너희 후손들 중에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꼭 들어야, 지금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말을 안 들어도 그의 말은 꼭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언약 중보자로서의 선지자로 오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언약 중보자와 선지자로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가르친 그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미리 가르치고 예표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더 나아서?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모세를 구별하여 예언약의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선지자였지만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과 같은 직분도 있었죠.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도 드렸어요. 제사장 직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직분도 있었죠. 이 세 직분을 통해 모세가 다른 직분자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약의 중보자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 중보자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임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언약 중보자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언약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약 중보자, 은혜 언약의 대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언약 저주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원리고요.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중보자를 비방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복음까지 비방하고 대적하며 결국은 문둥병을 얻게 되어 구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증거였습니다.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현실이었죠. 이스라엘의 진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해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쳐져서 함께 기업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의 중보를 통해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정하여져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언약 중보의 사역을 미리 가르쳐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미리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문둥병자가 된 미리암은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 증거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시기한 죄였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무한한 진노의 심판 아래 거해야 됐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7일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버림을 받아 지옥 심판에 거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중보자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영원한 중보자로 세워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살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중보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교만하여져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예수님을 오로지 구원자와 중보자로 믿고 섬기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버리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늘 회복하며 천국에 속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그 시작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Numbers chapter 12 verse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more than all people who were on the face of the earth.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더라. 그 다음 구절에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주세요. 왜 그럴까? 온유함이란 meekness, meek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전체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를 알려주는 제목과도 같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자였다고 말씀하시며 마치 그 모세의 온유함을 알려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과 미리암의 죄를 다뤄주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품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뭘까요? 온유함, meek하다.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성격이 온순했다?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온순한 성격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화가 나서 친 거 보면 그렇게 온유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화를 안 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온유하신데 화 안 내셨어요? 이 온유함이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할 때에 모세는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했죠. 그런데 모세가 그 미리암과 아론을 다시 고소하거나 정죄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까지 대적한 그들의 죄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 와서 얘기해요.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 모세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와 회복시켜주세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온유했으니 너희도 온유해서 잘 살아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언약 중보자였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 오실 참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미리 가르쳐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하고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너무 닮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1 Peter chapter 2 verse 21 through 25.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억울하게 애매하게 비방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 죄인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방하며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시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죄와 허물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적 문둥병에서 낫게 하시며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하게 고소와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받은 대로 갚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그래도 미리암처럼 짐 밖에 7일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 한순간이라도 천국에서 쫓겨나 밖에 거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언약 축복, 천국의 축복만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천국 구원의 은혜, 오로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 온유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천국 영광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겸손히 예수님이 이뤄주신 천국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서로 온유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한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온유한 분이 있고 온유하지 않은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맛보아 알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온유한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위에서 기도하며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이 온유함으로 하나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는 방황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신명기로 가면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끝나요. 신명기는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제 모세도 죽을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행하며 살 것을 권고하시는데 그 신명기 24장에 가면 모세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신명기 24장 9절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9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고 굳게 하는 말씀으로 미리암을 기억하라. 미리암 때의 사건을 기억하라. 결국 미리암과 아론으로 대표되는 불순종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요.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주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의 사건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중보자를 끝까지 붙들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불평과 분란과 원망까지도 그분을 비방하고 대적하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 중보자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리고 그 미리암이 지은 죄를 따라 받은 대로 갚지 않고 미리암의 짐을 대신 지고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했던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너희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형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참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작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인해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자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먼저 인도자들은 인도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교제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교제상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상이고요. 이 상으로 부르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시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얼굴빛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루어주신 이 천국상의 교제상에 나와 온유하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우리도 형제들에게 받은 대로 갚지 아니하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은 이 온유함의 본이 되어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직분자들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대하며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됨을 지키며 온유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로지 중보자 예수님 주심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물이 없던지 떡이 없던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천국 구원을 더욱 누리고 증거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천국 구원의 현실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온유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힘 넘버 227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